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과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재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주 앞에 이렇게 나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한 귀로 듣고 또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모든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 말씀을 첫 번째로 다루었었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요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이제 다뤄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말씀은 큰 잔치의 비유라 그렇게 제목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잔치가 아니라 성대하게 베풀어진 그런 잔치라고 하였고, 주인이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종들을 보내어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로운 구원과 또 부족함이 없는 구원회로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또 율법을 완성하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신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이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죄인들을 초청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것이라 또 목마른 자들을 물로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청을 받았지만은 하나같이 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이 천국 복음을 거절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비유가 보여주는 첫 번째 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였을 때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사양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거절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거절하는데 각각 그 변명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오겠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오겠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오겠다. 그렇게 변명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변명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하나같이 다 그런 초청에 거절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진리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복음으로 초청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절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복음으로 초청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또 때로는 핍박하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또 욕하고 또 해를 끼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초청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거절한다고 그래가지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결단코 놀라고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양한다는 것은 거절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거절했다. 이거 예의에 크게 벗어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헨드릭슨의 말대로 유대인의 관습은 이중 초청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 청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잔치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 초청을 받지 않으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은 한 번 초청이 아니라 두 번 초청인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을 가서 초청하면서 올지 안 올지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잔치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종을 보내어가지고 이제 오라고 하는 두 번씩 초청하는 것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청장 우편으로 보내어놓고 난 다음에 행사 있는 바로 전날에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초청장 보내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도 16절에 보면은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미 종들을 보내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앞으로 잔치를 배설하게 되면 올 수 있을지 의향을 다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거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부분으로 끝나는 거 보면은 청하였을 때 청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겠다고 그렇게 답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온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맞추어서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시 2차적으로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1차적으로 청하였던 그 사람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꼭 가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잔치가 열리면은 그곳에 참석하겠다고 선약을 해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라, 오시면 된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렇게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까? 모두가 다 사양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겠다는 말을 듣고 크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거절했으니 이 얼마나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일이고 주인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 결혼식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는데 하객이 거의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오겠냐고 일일이 다 청첩장 보내고 했을 때는 다 가겠다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호를 빌려가지고 결혼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는데 그 큰 홀에 정작 결혼식 날 되어가지고 두세 사람만 와있다.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그 광경을 보고 민망하겠습니까?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게 되었다고 했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팔순잔치가 되어가지고 뭐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주변의 친지들과 또 아는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서 대단히 큰 뷔페식당을 마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오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적은 사람들만 와가지고 거기 참석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인이 올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이제 오면 되겠다. 준비 다 끝났다. 그렇게 다시 데리러 갔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말이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19절에서도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초청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왔을 때에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일인 것입니까? 주인을 크게 실망시키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주인은 정성스럽게 모든 것을 다 차려놓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 놓았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것은 주인을 대단히 무시하는 그런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태도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것을 다 배척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자들인데요. 그들이 아주 극렬하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반대하였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복음을 반대하였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그것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같이 반대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배척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에 반응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히 적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수가 반대하고 배척을 합니다. 소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초청을 하면은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거기 선택받은 사람은 대단히 적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사람을 초청을 하면은 일반적인 현상은 다 일치하게 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초청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거절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청을 거절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다 대었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초청에 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 여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모두가 다 일치되게 거절하고 난 다음에 각각 변명을 대는데요. 그 변명의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변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변명은 무엇이냐면은 밭을 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첫 번째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변명은 무엇입니까? 밭을 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보아야겠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밭을 사기 전에 좋은 밭인지 미리 알아보아야 되는데 뒤늦게 그것을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밭이 싼값에 경매가 나왔을 때에 아무것도 그 밭에 대해서 뭐 둘러보거나 점검할 필요 없이 그냥 아무튼 그 밭이 싼값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덥석 그 밭을 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밭을 다 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밭이 어떤지를 한번 둘러보러 나가야 되겠다.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구절의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논을 사고 밭을 사고 집을 사는 일에 오로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의 마음에는 온통 세상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스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간다고 해가지고 무슨 밭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 다음날 간다고 해가지고 무슨 밭을 도둑맞는 것입니까? 밭은 다음날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초청받은 그 날짜에 이 밭을 보러 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스운 그런 변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온통 그 밭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이 성대하게 잔치를 차려놓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오로지 이 사람의 마음은 그 밭에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복음의 초청에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절대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복음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사람이 복음의 초청에 거절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프리는 미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가시떨기 밭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면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초청에 응할 수 없다.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의 초청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사람은 혹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이 사람의 마음은요, 영혼보다는 육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영원한 내세보다는 유한한 현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하늘에 속한 것보다는 땅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혹시나 밭을 산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초청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밭을 샀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나는 그리스도께로 아직 갈 생각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두 번째 사람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소다섯결의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다섯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산 소를 테스트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변명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소를 사기 전에 그냥 무턱대고 샀을 것 같습니까? 소를 사고 난 다음에도 내가 테스트하러 가야 되겠다고 할 정도면은 소를 사기 전에는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꼼꼼하게 그 소가 어떤지 아마 잘 살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살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 점검해 보고 소의 머리도 보고 몸통도 보고 다리도 보고 뭐 발 구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리저리 다 점검해 보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소를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값을 치르고 소를 샀습니다. 사놓고 나서도 이제 안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놓고 나서도 이제 안심이 되지 않고 그것이 진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세상 일들에게 과도하게 매어 달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온통 이 자신의 일과 또 집안 일과 또는 사업 일과 무슨 이런 일들에게 아주 꽉 붙들려 있습니다. 여기에 파묻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두 번, 세 번, 네 번 또 금고에 돈이 있는지 매일 눈으로 확인해 봐야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오라고 해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소를 테스트하는 게 더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잔치집에 가 앉아본들 마음이 불안해서 그 음식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에도 여전히 세상 일에 근심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초청 소리를 듣지만은 거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더 급하고 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죽을 때나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러한 것이지 당장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먹는 것, 입는 것,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현재 일들이 잘 풀려나가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미래는 잘 풀릴까? 현재 장사가 잘 되고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10년 뒤에 혹시나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걱정, 미래의 모든 염려를 다 끌어안고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초청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일들에 과도한 염려를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초청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 혹 여기에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두 번째 복음을 변명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일에 과도하게 얽매이면은 우리도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초청을 거절한 사유는 장가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장가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으니 물값을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나를 용서하소서. 좀 겸손함이 보이지요? 두 번째는 소를 테스트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소서.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그런 겸손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장가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용서하라고 이런 말은 아예도 없고요. 난 가지 못하겠다. 아예 그냥 단호하게 끊어서 나 가지 못한다. 조금 그 뻔뻔스러움이 보인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그 무례함이 더 강하게 노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세 번째 거절한 이유는 장가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율법에 장가를 든, 즉 결혼한 첫 해는 군대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뭐 그런 것이 율법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군대를 면제시켜 주는 그런 사유하고 잔치집에 참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잔치집에 가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가갔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변명은 결단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갔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초청에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초청에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세 번째 사람의 그 거절 사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보다 혈육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혹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더 급하고 그것이 더 시급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무한히 더 귀하고 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실 가운데서 밭을 산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소를 산 것 자체가 뭐 누가 비난할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쁜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이러한 일들에 더 유일한 관심을 기울일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지대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핑계로 구원의 복음에 초청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큰 잔치에 참석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에 빠져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불행하게도 초청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면서 그 초청을 거절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참 불행한 일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하고 냉담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래서 이제는 오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초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냉담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보다는 그것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삐뚤어져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의 나쁜 심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악한 존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 인간이 착해 보이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본색이 확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인간은 대단히 악한 그런 존재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존재인지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해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 일치하게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호의에 대해서 대단히 무리하고 악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못 온다. 자신의 소유를 지키느라고 못 온다. 그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큰 구원으로 부르고 있지만은 거기에 조금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냉담하게 대응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배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밭이나 또 또 소나 가족들에게 관심이 많지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초청에 거절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인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보다 더 무서운 그런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인데요.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혹 냉담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일을 핑계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 일에 붙들려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일이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은 혹 아닙니까?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장가 들었다고 거절하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늘의 구원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비하면 세상의 것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탐 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것을 탐내다가 나중에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이 세상이 유한한 그러한 것들을 탐내다가 영원한 내세에 큰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은 살아나게 되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야 해서 구원의 큰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여 그것을 향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처럼 큰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고 유한한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그 초청에 사양하고 거절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큰 복음잔치에 모두가 참여하여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는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